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아 새 사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룩 같은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학교 다닐 때 논문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논문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plagiarism, 표절입니다. 표절은 시나 글, 노래 등을 찍을 때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갖다 쓰는 절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려는 내용이 제가 알고 보면 누군가 오래전에 이미 한 말이거나 생각일 수 있지요. 그래서 논문 한 편을 쓰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표절이 되지 않도록 꽤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려는 주장이 이미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과 같다면 반드시 reference, 출처를 밝혀 기록해야 합니다.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는 거죠. 요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밝히는 것이 학자의 정직함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글이나 생각을 출처 표시 없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가 후에 논문 표절로 밝혀지게 된다면 논문 철회는 물론이고 상당 기간 논문 표절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절은 누군가 문제 삼지 않으면 또 다 모를 수 있어요. 뭐 대중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창작의 고통은 너무나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이 표절이라고 하는 이 일은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한번 쳐보면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등 표절 의혹을 가릴 만한 장치가 발달하기 전 수십 년 전만 해도 한 해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과 음악, 예술 작품들을 모두 감수해서 표절을 밝히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표절을 밝히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너나 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남의 것을 가지고 조금만 이곳저곳을 바꾸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런 일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서 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절도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 6월에 한국에서 천재 작곡가로 알려진 한 분이 그분이 쓴 곡들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처음엔 단 한 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두 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곡들이 표절로 밝혀지면서 그분은 하루아침에 본인이 진행하고 있었던 인기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많은 돈과 명예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표절 공방이 벌어졌을 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서로 조금씩 때로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절 사태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야,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모두 좋은 작품을 두고 베끼거나 아니면 참고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도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볼 때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표절 논란 속에 어느 유명 평론가의 말이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래전 표절 의혹이 있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누군가 따끔하게 이건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묵인해주는 이런 행위를 묵인해주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표절 행위가 점점 대담해졌고 오늘날 대형 사고로 대형 사태로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음악가의 표절은 창작의 고통 없이 멋진 노래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가 증명된 노래를 그렇게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라, 어떤 리듬, 어떤 음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이미 증명된 노래를 갖다 놓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이것저것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쉽게 명예와 부를 얻게 되면 사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르기 처음부터 초장에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온 덩어리에 전부 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표절 남을 것을 속여 빼앗아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이런 그냥 절도 행위죠. 이것을 묵인하게 되면 그런 행위가 마치 코비드-19처럼 퍼져가지고 온 세상이 표절을 관행으로 여기는 다 그랬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모두 다 그렇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한류 바람을 타고 이제 K-뮤직이 지금까지는 뭐 한국 사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국 사람들만 알았지만 이제는 K-뮤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거든요. 이런 공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보다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칫 대한민국이 표절공화국으로 온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음악계의 표절 사태는 늦었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이번 일을 경종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보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음악계뿐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가 더욱더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유명 작곡가 표절 사태는 전 세계로 뻗어가는 K-뮤직, 대한민국 음악계의 엄청난 위기이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여 대오각성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세계 음악계를 선도하는 그런 멋진 작품들을 배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은 처음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세살 뻗을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이쁘다고 뭐 할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뭐 도움 청한 거 가지고 그냥 뭐 이거 일불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백불이 되고 만불이 되고 천만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처음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듯이 비단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서 모두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 그대로 두면은 광주에 있는 사과들이 다 썩어나가는 위치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음행 사건에 대해서 묵인했습니다. 이 작은 누룩이었는데 그냥 묵인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이 저지르는 음행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모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어쩌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었을까요? 장로님이었을까요? 어떤 집사님이셨을까요?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 혹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서서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교인들이 그냥 이 잘못을 묵인한 사이에 그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음행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번져가기 시작한 거죠. 누구도 아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나만 잘못했다고, 왜 나만 잡는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대도라고 하는 도둑을 잡았더니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세상에 다 도둑님들인데, 이런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망각해버리고 한 죄를 묵인해버렸더니 교회 교인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너도 나도 세상의 음란한 풍습에 젖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악한 행위를 묵인하자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음행이 마치 고린도 교회의 관행처럼 너도 하고 나도 모든 사람이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 자칫 어렵게 피와 땀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어 유명무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는 교회가 아닌, 그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급히 쓴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거. 오늘 다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정말 참으로 죽은 목숨 죄인이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죽어도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죄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저들이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같은 죄를 깨끗이 씻어, 누룩 없는 자, 원래는 누룩이 가득한 자들이었는데 누룩 없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를 다 씻어 누룩 없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가 아닙니다. 혹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 가리라 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누룩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고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가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가 돼서,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와서 다시 옛사람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서 누웠다 함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씻고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과거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다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가 다시 닫힌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예. 이제 와서 다시 도둑질이나 음란으로 세상 누룩에 오염된다면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악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진짜 부끄럽게 여겨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냐면 복음 외에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걸로, 남을 속이는 걸로, 거짓말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냐고요. 정말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표적인 내용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는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게 진짜 자존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 없는 자 되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을 소금으로 역할하고 바르게 빛으로 인도하여 범사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누룩 없는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끊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거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이은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에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참된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 둘째 성례. 이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셋째는 권징입니다. 이 표지라는 말이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기준, 표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많은 도전이, 세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뭐 율법주의다, 뭐 방임주의, 그 다음에 뭐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많은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단 사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또한 세속적인 문화와 풍습들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거나 더럽혀지게 되면 이름은, 겉모양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이지만 그 내용은 이단교회가 되어버린다든지 세상 집단처럼 그냥 변질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참된 표지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그 표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정리된 교회의 표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성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교회의 권징은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권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게 권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이게 권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징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1대1로 말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고린도전서에 음행하는 자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친 듯 싶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서 출교시키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근데 이단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대로 된 교회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당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없는가? 사실 이런 일은 아무도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누군가를 출교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라는 사람까지도 자꾸 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뭘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처럼, 저는 진작에 오래전에요 이 욕심을 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면 사람은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맨날 싸워요. 그리고 좋지 않은 기운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무슨 개바구니에 그냥 바닷개들이 그냥 가득 있어가지고 누군가 나가려고 하면 밑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다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공동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 그래도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걸린 사람을 품으면 코로나에 걸리듯이 자체 누룩을 품게 되면 그 누룩을 품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 모두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사람을 품어서 모두 함께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염된 사람을 품어서 모두 함께 죄 가운데 죽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교단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은 이런 거였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아,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나, 동성애자들도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품어야 된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만 된 것이 아니에요. 개 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각자의 취향일 뿐이라고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사람들을 차별자들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선한 의도로 품어야 되지 않는가 시작해서 한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흔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도 알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예수 사랑 때문에 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그 사랑과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사랑으로 그를 출교시키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동성애자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러라 저러라 말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교회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이건 그냥 명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회개하시라고. 무슨 취향이냐고, 무슨 레퍼런스냐고요. 표절이지. 무슨 오마주냐고. 표절이지. 말을 똑바로 해야죠. 무슨 취향이냐고. 죄이지. 회개해야 될. 차별이 아니라 죄라고요.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우는 표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직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면서 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소중한 지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900냥이라고, 온 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 정도로 소중한 지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눈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지체 하나를 아끼려다가 그리고 품다가 온몸의 지옥불에 던져질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고통과 슬픔을 무릅쓰고 그 범죄한 지체를 제거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권중에 누굴 뭐 제거하는 것, 잘라버리는 것,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권중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말씀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할지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게 하려 함,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권징의 목적이 누군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을, 교인을 쫓아내는 출교라고 하는 이 권징은 매우 고통스러운 벌입니다. 그러나 그 벌을 통해서 상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 잠시 잠깐의 고통은 회개 이르게 하는 고난이 돼서 그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생명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징의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범죄한 개인과 그 범죄를 관용함으로써 오염되어 망가질 수도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됩니다. 동성애자는 교회가 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는 그 새가족반에서 교인되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교회 와가지고 그냥 등록증 썼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반드시 세례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교인 입교에 교인총회 오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교회법은 그냥 만인 공통이에요. 만국 공통입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냐 지켜나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아무나가는 아니죠, 당연히.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지. 그러나 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권징은 그러나 몸의 지체가 된 그 지체 중에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를 일벌백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권징은 쉽지 않아요. 이번 유명 작곡가의 표절 사태가 벌어졌을 때 놀랍게도 공중파 방송이나 메이저 신문 지상에서 오래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냥 있다 그냥 다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예. 표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해서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 잘못을 몰라서라기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다 모두가 다 너도 나도 한 통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서로 서로가 배경이 되어주고 입막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표절을 이야기할 때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어쩌면 한 명도, 거의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좀 무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치열하게 자기 생명을 깎아가면서 또 창작의 작업에 몰두했던 한국분들 꽤 있겠죠. 예. 그러나 진짜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 유명 천재 작곡가의 표절 사건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잘못이라 말하는 현실이 참 매우 슬프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음악계의 민낯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생각해보면 음악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다 이런 범죄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제가 본 사람은 약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 의도가 있든 없든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3일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을 다 한다고요, 배가 고프면. 우리 중 대다수는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은 남의 리포트 베껴 써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컨닝인가요? 한국 TV 프로는 한동안 허락 없이 일본 TV 예능 그대로 베낀 적이 있었어요. 한국 PD들이 그냥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일본 비행기 표 사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호텔에 머물면서 허락 없이 그냥 그 영상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거기서 이거 한두 가지 바꿔가지고 그렇게 방송 내보내면 또 한국에서 또 인기 없고. 음악 드라마 예전에 뭐 CD 불법 복제 안 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되었어요. 테이프 그거 그냥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복제해서 그냥 너도 나도 빌렸어, 온 동네가 다.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으로 복제하고 학교에 논문도 표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사례비가 뻔한 상황에서 거의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정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서로 사이좋게 예수 사랑으로 나눴나요? 사랑으로 나눴어요. 사랑. 과거엔 시대의 양심을 대표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관행이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던 그분들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마치 누룩처럼 모든 사람에게 번져서 너도 나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행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남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요. 저는 이해해요. 표절시비 나오자마자 뭐 얘기하고 왜 공중파에서 다 사라져버렸는지 그 얘기가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못 묻은 게 못 묻은 게 식이 돼요. 자기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 이 정도로 남에 대한 권징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목회자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무슨 권징이 되겠냐고요. 누가 누구에게 야단칠 수 있겠냐고요. 누가 누구에게 바르게 살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 슬픈 현실이에요. 내가 술, 담배를 하면 자식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 못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노상 시험 받으면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을 못한다고요. 내가 널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남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는 오늘 본문 8절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지만 진짜 아프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다고 저는 믿어요. 어영부영 그렇게 뭐 다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들었다 그렇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옛사람의 더러움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이런 가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확신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까닭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남의 것 베끼고 커닝하고 몇 푼 안 되는 거 훔쳐서 구차하게 정말 생명 연장하면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선전하면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다녀보면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중 하나가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후진국은 표절과 같은 절도 행각이 정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뭐 죄의식 없죠 별로. 우리나라가 꽤 후진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대놓고 표절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은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대놓고 복제하고는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에게 오히려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남의 걸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거 피해자가 왜 그렇게 도둑질하냐고 그러니까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도둑질을 좀 열린 자세로 바라보세요. 세상을 다녀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 중 하나가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 매우 궁금해져요.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이 잘 살게 되어서 양심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어지는 건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면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종래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네 행사가 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숱하게 많이 봐요. 욕심 부리고 거짓하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 이번에 그 천재 작곡자만이 아닙니다. 오래 못 가요. 이 땅에서 어찌어찌 살살살살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두고 얘기해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저는 1, 2, 3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오늘 잠시 잠깐 잘 되는 거 말고 앞으로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더 내일이 우리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속한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이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돼서 다 복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면 당장에 몇백불 몇천불 개인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표절과 절도 행각은 부모랭처럼 공동체의 가난을 초래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권면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는 각각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보아 그런 범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범죄한 자를 권징해서 그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깨진 창문 이론이 있어요. 동네에 깨진 창문 하나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 동네가 폐허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이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누룩 없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위의 기준 삼아서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순전하고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추한 자를 다 씻어 이제 누룩 없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얼마나 내 앞에 날들이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날 순전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